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과 시편으로 나누겠는데요. 이제 시편 101편 말씀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1편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본 시편은 그 왕께 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6개의 작은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보면 그 찬송가 책에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들 어떤 주제들 그런 주제들을 열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찬양의 정점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와 평강의 왕이시고요.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통치에 적용시킬 수 없는 시편이므로 예언적인 시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계통을 따라 오실 그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솔로몬이나 다른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윗의 계통과 다윗의 집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에 관하여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세요.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주께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본 시편은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노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2절을 볼까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임하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행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왕은 인자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 위에 인자였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구속자로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 그분은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위치를 차지하셨지만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한데 그분은 낮은 지위를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뛰어서 4절로 8절을 볼게요. 사득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악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자, 102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주 예수님을 묘사한 메시아 시편이라고 보는데요. 본 시편의 저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저는 다윗이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시편에 영감된 제목을 보면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이것을 좀 매기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겠는가 하며 새롭게 번역을 하셨는데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분은 비하하여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다시 말하면 땅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께 심판을 내리도록 요청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기 목사님은 그러나 여기에서 비하를 통하여 죄를 담당하신 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역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친구인 그에게 그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부르짖는 것은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02편 8절을 보실까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친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것은 또한 앞선 거와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깊은 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이는 주의 분노와 주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분과 노라는 말은 히브리말 가운데 가장 강한 어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로 13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께서 시온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희생적 목적을 통하여 시온이 궁극적으로 구속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25절로 27절을 볼게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의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절을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한 번 더 인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이 부분의 의미를 성경 저자인 성령님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시편 102편이 메시아의 시편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시편 102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슬픔이 기도의 주제로 알려지고 있죠. 또한 주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밝힌 대로 승귀하시기 전 비하하신 모습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던 하나님의 왕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육체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험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으므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02편 이제 쭉 보면서 이 제목을 한 번 더 붙인다면 겟세마네의 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03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스타프 아돌프스 라이프치라고 하는 그 아주 나름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우스부르크에 입성을 할 때 이 시편 103편을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새날을 바라보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 시편은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될 천년왕국 너머의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편을 보았고 오늘날도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은 이 시편을 읽고 있거든요. 미래에도 그들은 시편을 읽을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 개인이 이 시편에서 심과 빛의 참된 원천을 또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에 대한 감사의 시편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시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이 교창으로 서로 이렇게 한쪽에서 찬양을 하면 또 저쪽에서 그 찬양을 받으면서 불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시편은 독창으로 시작하여서 전체적인 찬양의 합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또 본 시편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선물을 위한 권면이고요. 둘째는 여호와에 관한 선포이고요. 셋째는 인간에 관한 선포고, 넷째는 미래를 위한 선언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선물을 위한 권면으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개인적인 시편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를 송축하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을 다루는 시편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세균세 성경에서는 첫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재해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뭐랄까요 최선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저는 경고의 신호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날 의식을 지키며 경건한 상투적인 문구를 암송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참으로 위험하단 말이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형식주의가 되면 안 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 순서, 이게 뭐가 있습니까? 고명과 같이 꾸미로서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라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이것은 입술로 드리는 예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복종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간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로마교에서 이러한 사실을 봅니다. 개신교도들이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은 종교가 얼마나 죽어있는지 참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말들은 쉽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죽어있는 모습은 없나요? 여러분들의 찬양은 살아있나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찬양인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뭐 캐톨릭은 뭐 예배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그 예배 가운데서 서로를 축복하는, 복주는 그러한 진정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3편 3절로 가볼게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저는 이 구절이 왕국시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매기 목사님의 이 내용들을 솔직하게 소개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구절이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언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가 좀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은 좀 더 버리고 회개하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24절에 보면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주야함을 받으리라. 저는 많은 신유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강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전혀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정한 구원이 그들 가운데 강조되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식에 놀려서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정말 위험하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순서들은 거반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많은 종들이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하고 평생 고침을 받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닌가요?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아마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눈병도요. 신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바울이 고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아마 말을 할걸요. 그 정도로 바울은 참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파니 클로스비는 죽을 때까지 이 눈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존 밀턴도 한참 후에 맹인이 되어가지고 그가 시력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사실은 고침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적었나요?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자, 103편 5절로 가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는 오늘날 TV에서 믿음으로 병 고치는 사람을 보고 아주 참 기뻐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는 신앙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6절로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의 행사를 알리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보았던 것은 기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어떤 진리들을 깨닫는 데 있어서 그들처럼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신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103편 11절을 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단 말씀이죠. 자, 12절을 보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기자는 북이 남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죄를 깨끗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한 지경이 있을 때가 많아서 참 안타깝죠. 계속되는 14절입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조지 지일 박사는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티끌 위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흙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15절로 16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는 이 땅 위에 오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머리가 상당히 휘어졌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도 머리가 신데요 라고 대답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시게 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너 이제 관절염도 걸리게 되고 뭐 오십견도 걸리게 되고 너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어느 정도 살다가 너 이 땅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미치리니. 미래를 살펴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긍휼을 베푸시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22편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보편적 예배로 겔베린 박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찬 할렐루야의 노래가 하늘과 땅을 휩쓸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함께하고 호흡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오르내릴 것입니다. 아, 참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여러분, 운전하고 계세요? 어디 댁에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떠세요? 어떤 상태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